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 7월 22일 목요일에 뉴스통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대서입니다. 24절기 중 딱 12번째 절기고요. 장마전선으로 비가 자주 오고 더위가 극에 도달하는 시기를 말하죠. 요즘에 비는 그렇게 자주 오진 않지만요. 더위가 정말 극에 달하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폭염이 이렇게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선풍기를 켜놓고 잠자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왠지 예전부터 잘 때 절대 선풍기 켜놓고 자지 말아라. 어른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선풍기를 켜고 자려면 반드시 창문도 약간 열어놓고 자라 그러기도 하셨죠. 근데 실제로 선풍기를 켜놓고 잠이 들면요.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해요. 미국 수면 전문 잡지 슬립 어드바이저에 따르면 밤새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는데요. 우선 선풍기 날개에 먼지가 없어야 합니다. 또 밤새 선풍기를 켜놓으면 피부가 건조해진다는 점도 감안해야 하는데 특히 콧구멍 속이 건조해져서 과도한 점액이 분비될 수 있다네요. 그리고 이 콧구멍 속 점액이 많이 분비될 경우에는 호흡이 좀 방해받는 문제도 생긴답니다. 자, 아무리 더워도 이런 주의사항들 꼭 유념하시면서 선풍기 사용하시면 더 좋겠죠? 자, 목요일에 뉴스통에서도 순위 뉴스 7 전해드리고요. 뉴스체크 코너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뉴스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목요일마다 격주로 만나는 남광규 소장님과 함께 한반도의 각종 현안을 더 밀도 있게 분석해보는 전격 분석 시간도 있고요. 목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에서는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소식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및 은값, 환율 알려드리고요. 신지은의 생활중국어도 함께합니다. 자, 먼저 오늘의 순위 뉴스 7부터 듣고 올게요.
오늘의 순위 뉴스 7.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전해드립니다. 7위 뉴스입니다. 올해 한국의 대학생들이 뽑은 가장 일하고 싶은 공기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였습니다. 22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전국 대학생 1,079명을 대상으로 일하고 싶은 공기업을 알아본 결과 17.9%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인국공이 최고 기업으로 인정받은 가장 큰 이유는 만족스러운 급여와 보상 제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국공의 신입사원 초봉은 4만 200달러 선으로 공기업 가운데 최고 수준입니다. 6위 뉴스입니다. 통일부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해부터 북한이 여러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오늘 북한 노동신문에서 여맹 전원회의 확대 회의가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북한은 지난해부터 여러 회의들을 화상으로 개최하는 동향이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국제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이 당국자는 지난주 북한이 처음으로 자발적 국가별 검토 보고서를 제출했던 유엔 고위급 정치 포럼에도 화상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5위 뉴스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각각 유지했다고 현지시간 21일 밝혔습니다. 피치는 최근 한국에 코로나19 확산이 소비 회복의 위험 요인이 되기는 하지만 백신 공급이 늘어나고 있다며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5%로 제시했습니다. 피치는 한국 경제의 또 다른 중요 변수인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외교적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당분간 지정학적 갈등도 비교적 안정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4위 뉴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현재 시간 21일 인도에서 처음 확인된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지금까지 124개국에서 보고됐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한 주 전보다 13개국 증가한 겁니다. WHO는 주간 역학 업데이트 자료에서 많은 증거가 델타 변이의 높아진 전염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그것은 다른 변이를 빠르게 능가하고 앞으로 몇 달 동안 지배종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3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오는 23일 열리는 도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할 각국 정상급 인사가 20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개회식을 사흘 앞둔 전날 기준으로 도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할 정상급 인사를 20명 미만으로 잡았습니다. 이는 지난주까지 예상했던 약 30명보다도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변이 바이러스가 최근 세계적으로 만연하면서 각국 정상급 인사들이 방일 계획을 보류하는 결정이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2위 뉴스입니다. 미국 서부 오리건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계속 세력을 키우며 서울의 2.6배에 달하는 면적을 불태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 방송은 현지 시간 20일 미국 연방산림청의 재난정보 홈페이지 인치웹을 인용해 오리건주 남쪽에서 발생한 산불 부트레그 화재가 이날까지 약 1571평방킬로미터를 태웠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서울 면적의 2.6배 수준입니다. 부트레그 화재는 지난 6일 오리건주 남부의 베이티에서 북서쪽으로 약 24km 떨어진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소방관 2,250명이 투입됐지만 진화율은 아직 30%인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1위 뉴스입니다. 미중 갈등 격화 속에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오는 25일 중국을 방문합니다. 국무부는 현지 시간 21일 보도자료에서 셔먼 부장관이 25일과 26일 중국을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포함해 중국 관리들을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셔먼 부장관 방중 때 중국과 논의하고 싶은 주제로 미국이 그동안 중국과 협력 가능한 사안으로 거론해온 북한과 이란, 기후변화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새 대북정책 검토 완료 이후 접촉 시도에도 북한이 별다른 호응을 보내지 않는 상황이라 이번 방중이 북미관계 돌파구 모색의 자리가 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수인뉴스 7,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한반도를 둘러싼 뉴스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는 뉴스체크 시간입니다. 김민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의 외교를 담당하는 사람이죠. 국무부의 2인자 웬디 셔먼 부장관이 지난 18일부터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를 순방 중입니다. 이번 순방 목적 중 하나가 대북정책 조율이잖아요.
네.
일단 이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순방을 시작하고 나서 한미일 외교 차관 회담도 있었고요. 어떤 이야기 나왔는지 궁금해집니다.
네, 일본에서부터 순방 일정을 시작을 했고요.
예.
그리고 21일 날 도쿄에서 한미일 외교 차관 협의를 했습니다. 북한으로 치면 제1부부장 회의를 진행을 했고
네.
이 회의 끝나고 공동 기자회견했는데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한미일 세 나라가 삼각공조를 통해서 대북 정책을 함께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북한의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를 했고요.
네.
특히 북한을 향해서는 이 한미일 삼각공조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북한의 미국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에 응할 걸 거듭 셔먼 부장관이 촉구를 했습니다.
네.
이번 세 나라 외교 차관 협의회는 2017년 이후 4년 만에 열린 회의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협의를 하면 사실은 각 나라 입장 표현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한국과 일본의 외교 차관들은 각각 어떤 말을 했는지 궁금한데요.
네, 기조는 비슷한데요.
예.
한국 외교부에서는 세 나라 차관들이 한미일 협력의 유용성을 재확인했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나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네.
밝혔고요. 그리고 최정권 한국 외교부 차관의 경우는 협의에서 북한 문제 그리고 한국의 대북 정책이죠. 한반도 평화 이행에 관한 대화를 나눴고
네.
문제 인식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한미일 세 나라가 일치했다고 보면 된다. 예. 이런 내용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향해서도 좀 언급을 했는데 미국 바이든 정부가 외교에 방점을 두고 있으니까
네.
북한의 반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일본의 모리 차관도 뭐 기조는 대체로 비슷한데
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공조하기로 세 나라가 의견을 모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대북결의 이행의 중요성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한미일이 공조해서 대북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확인을 한 건데 자 그리고 예정이 없던 중국 방문도 결국은 하기로 했죠. 중국과도 대북정책에 대해 조율을 할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미중 갈등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쵸?
하지만 대북정책 네. 관련해서는 협력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21일 정례 회견에서 밝힌 내용인데 미중 관계에 적대적인 요소들이 있지만
네.
북한에 관한 한 미국과 중국은 어느 정도 일치된 이해관계가 있고 이해관계가 맞으면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런
예.
말을 했고요. 이런 말도 프라이스 대변인이 했는데요. 북한이 영내와 잠재적으로는 그 이상의 지역에서 위협이 되거나 북한에서 재앙적 인도주의 상황이 잠재적으로 펼쳐지는 것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을
네.
했습니다. 참고로 셔먼 부장관은 25일부터
예.
이틀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의 외교를 담당하는 왕이 부장을 만날 예정입니다.
사실 중국과 미국 간의 알력 싸움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회담 자리에 앉는 것조차도
네.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북한 문제에는 둘이 합심을 하겠다는 건데 사실 미국이 구체적인 조건을 아직 내걸진 않았거든요. 북한의 대화 제의를 어쨌든 다시 했습니다. 동시에 인권 문제도 강조하고 있고요.
네, 셔먼 미 국무부 장관이 공개 일정은 아닌데
네.
20일 날 일본인 납북자의 상징인 요코타 메구미 씨의 가족 등을 만났습니다.
네.
메구미 씨는 13살 때 북한 공작원 교육을 목적으로 납치된 피해자인데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살아있을 때
네.
납치 사실을 인정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셔먼 부장관은 20일에 자신의 그 개인 인터넷 소통망에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들과 만난 사진 올리면서 이런 문구를 남겼는데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들의 가족들과 만난 건 매우 가슴이 아팠다. 그러면서 미국은 납북자 문제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데 있어 일본과 함께한다고 밝혔고요.
네.
그리고 일본의 그 모리 외교부 1차관도 북한에 의한 그 일본 납치 문제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미국에 요청을 했고 또 미국과 한국 두 차관의 지지 표명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납치 문제는 또 북한 인권 문제 중에 또 중요한 또 의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자,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요.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인권 문제를 1순위로 하겠다, 앞세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 북한도 포함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네. 미 국무부가 공식 확인해 준 건 아니고
네.
18일에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에서
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6일에 전 세계에 있는 미국 외교관하고 국무부 직원들에게 보낸 전문을 입수했다며 공개를 했는데
예.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지하는 것은 미국의 안보나 이해관계와 상충하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 외교관들이 본국으로 전문 쓸 때 해당 국가 내부 정세만 보고하지 말고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챙겨보라.
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당연히 또 물어봤는데
그쵸.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가 19일에 답변을 했는데 블링컨 장관이 이런 전문 보냈는지는 답변은 안 했어요.
네.
하지만 우리는 전반적인 대북 접근에서 인권을 계속 우선시할 거다. 그리고 북한과 같은 정권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우리의 역량에서 최선을
네.
다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 비핵화나 뭐 인권 문제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강조해온 사안이라서 뭐 특별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북한 정부가 설사 밉더라도 북한 주민들은 챙기겠다.
네.
자, 그런 입장인 건데요. 어쨌든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지금 대화로 풀어보자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의 반응이 영 미지근하죠.
그렇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먼저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 이렇게 요구를
네.
했고 지난달에 조 바이든 행정부 대화 제의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서 거부했고요. 그리고 리 성근 외무상도 바로 그 다음 날에 미국과 그 어떤 접촉 한국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하면서 대화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권 문제 관련해서는 북한 외무성 관계자가 이건 내정 간섭이다 그런 의도가 있다며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현재 이제 북한은 대내 문제 주력하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한미일 세 나라 그리고 중국과 협의를 거쳐서 어떤 변화된 제안을 한다면 북미 대화를 검토해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이 모두 지금 머리를 맞대고 북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북한도 좀 예의주시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만간 대화에 응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수 기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한때 여름이면 더욱더 한국을 대표하는 걸그룹으로 인기를 모았었던 시스타가 2015년에 발표한 여름 히트곡입니다. Shake It 들어보시죠. 네, 한반도를 둘러싼 각종 현안을 날카롭게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전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코로나 사태 이후 북중 국경이 봉쇄가 된 지 벌써 1년 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의 큰 축을 담당했던 중국과의 무역 중단, 장기화되면서 심상치 않은 기류가 또 내부에서 감지되고 있는데 오늘은 코로나 속 북한의 현재 상황 점검해보겠습니다. 일단 소장님, 저희 북한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이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이게 참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고,
네.
이 백신이 보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크게 이렇게 호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4차 유행해가지고 최근에 계속 그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네.
자 그런데 뭐 다 아시겠지만 북한은 공식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아직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고
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런 상황인데 북한 당국이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19 바이러스 진단 검사를 받은 북한 주민 수가 3만 3천 명을 넘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세계보건기구, 그러니까 WHO 남동아시아 사무소의 이제 27주차 코로나 19 주간 상황 보고서인데요. 여기에 이제 북한 보건소가 자료를 제출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7월 8일까지 북한 주민들이 3만 3,008명의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검사를 실시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보건소
네.
당국의 보고 내용을 이제 세계보건기구 남동아시아 사무소가 이제 전한 것이죠.
네. 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지금 2억 명을 곧 돌파할 거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말씀해 주셨듯이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발생 초기부터 굉장히 극단적으로 봉쇄하고 또 통제를 기반으로 한 방역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혹시 지금도 이런 상황은 유지되고 있나요?
예, 기본적으로 예. 이런 상황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뭐 확진자 한 명도 없다라는 건 사실
네.
우리가 믿기는 어려운 것이고
예.
북한 체제의 특성상 아마 있더라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북한이 그 코로나19가 이제 작년 1월 말부터 사실 본격화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자마자 북한은 비교적 초기에 강력한 그 조치를 취했어요. 그래서 북중 접경 지역을 완전히 통제해가지고
네.
주민 왕래를 중단하고 또 외국인 입국을 원칙적으로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러시아로 오가는 항공편 또 국제열차 운행도 중단했고요.
네.
그래서 비교적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 단계에서 북한이 아주 강력하게 선제적인 대응을 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바이러스가 이제 북한 내부로 들어가는 모든 어떤 그 전파 원을 다 차단했다 이렇게 볼
네.
수가 있겠죠. 또 뭐 인적 이동뿐만 아니라 상품, 물자 반입도 철저하게 제한을 했죠. 이것 때문에 평양에 주재하던 각국 외교관 또 WHO 등 그 국제기구, 국제구호단체 직원들도 대부분 작년에 코로나 초기에
네.
북한을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북한이 주장하는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걸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어떤 이런 그 외국인이나 아니면 뭐 국제기구나
네.
구호단체 직원들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지금 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북한의 코로나 일부 사항을 좀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우리가 좀 검증 또 하기에는 상당히 지금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네.
북한 당국의 발표에만 일단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벌써 1년 반이 넘게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사실 뭐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제일 지금 심각한 게 경제 문제잖아요. 코로나 사태 이후의 북한 경제 상황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나요?
네, 북한이 이제 김정은 정권 들어서고 비교적 경제가 그전보다는 좀 나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플러스 성장을 좀 했고 그 성장 또 한 4 내지 5% 정도 유지를 했어요. 그러다가 2017년에 이제 북한이 6차 핵실험하고
네.
그래서 이제 유엔을 중심으로 대북 제재가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조금 이제 북한이 영향을 받았는데 결정적인 것은 남대로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네.
이거로 인해 가지고 중국과의 어떤 교역 상황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북한 경제가 지금 상당히 내부적으로 좋지 않다. 그래서 뭐 과거의 어떤 고난의 행군 시기와
네.
또 비교해서 하는 그런 얘기도 뭐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런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북한이 이제 북한의 상황을 담은 경제
네.
상황을 담은 63종 분량의 보고서를 이제 최근에 유엔에 제출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7월 13일 화상회의로 진행된 유엔 경제사회 이사의 고위급
네.
정치 포럼에서 북한이 자발적 국별 검토 이런 내용의 어떤 보고서를 북한 내부 자료를 동원해서 발표를 했어요.
네.
그 보고서를 보면 북한이 이제 국내 총 생산이 2015년 274억 달러에서 2019년까지 335억 달러로 연평균 5.1% 성장했다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1인당 GDP도 같은 기간 연평균 4.6% 성장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보고를 우리가 뭐 사실 그대로 좀 믿기는 신빙성이 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은 그러나 요 보고는 제가 봐가는 어느 정도 그 사실에 좀 가까운 수치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이제 2019년 이전 상황까지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런데. 그 이후 이제 그러니까 2020년 상황은 아직 이 보고서 내용이 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보고서 내용을 보게 되면 지속되는 대북 제재와 봉쇄 그게 이제 2017년 말 그 그러니까 2018년부터 이후
네.
복경적인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자연재해 특히 작년에 북한이 또 홍수 피해가 컸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코로나19
네.
뭐 이런 어떤 그 외부적 요인들 때문에 지금 북한 경제가 상당히 좀 장애가 있다.
네.
이 정도로 이제 보고서에서는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이제 북한 내부에서 들려오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비공식적인 내용을 전언을 전해드리면은 지금 상당히 좀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다. 또 이제 식량 문제도 다시 또 이게 불거져 나오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아무래도 북중국경 폐쇄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 중단이 경제 위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지 않나 싶은데 올해 초에 사실 북중 무역이 재개될 거다 이런 소문이 돌기도 했잖아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구체적인 소식이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올 초에 저희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예.
북한이 부분적으로 북중 국경선을 좀 개방했다라고 그런 내용을 전해줬는데
예,
그게 아직 뭐 그렇게 본격적으로 북중 무역이 뭐 아직 정상화된 건
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이제 올해 지난 6월까지
네.
상반기 북한 중국 무역 총액이 이제 작년 대비해 가지고 84%나 줄어든 걸로 나왔어요. 작년 또 사실
예.
그 전에 비해 가지고 거의 뭐 제가 기억하건대는 한 거의 뭐 이 정도 수치 비슷하게
예,
하락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만큼 또 지금 줄어든 걸로 나타나 가지고 6,572만 달러, 약 750억 원에 그쳤다고 중국의 이제 신랑망, 신화망,
네.
중국의 보도 매체죠. 이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이 자료는 중국의 해관총수, 우리로 치면 이제 관세청 기구인데
네.
이게 상반기 무역 통계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북중 무역이 이렇게 85% 줄어들었다 하겠어요. 그리고 맞아요. 그리고 2019년 상반기에 비해서도 95% 급감했다.
이건 거의 사라진 건데요.
거의 뭐 예. 북중 교역이
네.
사실상 중단상 상태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올 초에 북한이 이제 너무 좀 줄어드니까
네.
일부 개방했다라고 하지만은 지금도 사실 그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선박을 통한 교역은 일부 지금 이루어지고
예.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육로를 통한 중무역은 계속 중단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상황이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사실 가장 힘든 게 취약계층이잖아요. 노인과 아동, 빈곤 세대들일 텐데 북한 일부 지역에서 또 아사자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게 1990년대 중후반 닥쳤던 식량난 사태의 재현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느 정도로 지금 식량 상황이 심각한 걸까요?
예, 뭐 내부에서는 일부 예. 뭐 그런 그 과거 90년대 중후반 식량난 뭐 그 얘기도 조금 나오고 있지만은
네.
예, 유엔 그 식량농업기구가 올해 북한의 곡물 부족 수요를 110만 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수입하는 분량 20만 톤을 제외하면은 한 85만 8천 톤 정도가 부족할 것이다. 따라서
예.
8월하고 10월 사이에 북한 내부에 심각한 어떤 식량 문제가 닥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지난해 그 태풍 홍수 이런
네.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곡물 생산량이 그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거의 뭐 한 90만 톤 가까이 감소를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유엔 식량농업기구 또 국제농업개발기금이 이제 최근에 그 책을 발간했는데 이 그 보고서 내용이
네.
세계 식량 안보와 영양 수준 2021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은 2018년부터 작년까지 북한의 영양 부족 인구를 10명 중 4명, 그 한 네. 42.4% 정도인 도를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1,09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통상 이제 북한이 그 식량이 부족했을 때 평균 내면은 1년에 한 100만 톤 정도 이게 부족하다라고
네.
추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유엔 식량농업기구 지금 추산이 110만 톤, 그 수입을 빼면 한 85만 톤 되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그 90년대 후반 상황만큼 악화는 안 됐지만은
네.
평균적으로 북한이 부족한 그 식량 부족분 그 정도가 지금 예상되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통상적으로 북한이 겪었던 식량 부족분이 올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상대적으로 이제 그 몇 년 전까지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한 50만 톤에서 한 60만 톤 정도. 그 정도 부족분을 그때 추정을 했거든요.
네.
그것에 비하면 한 두 배 정도 식량이 지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지금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분명 상황이 악화된 거 맞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방역 정책이 워낙 극단적이다 보니까 악화일로를 걷게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예.
북한 당국도 사실 이러한 상황을 인지를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 계속 자력갱생 얘기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지켜내자 행사 모임도 하는데 사실 왜 지금의 이 정책을 고수하느냐 이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네, 예, 지금 북한이 뭐 여러 가지로
예.
경제적으로 지금 이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력갱생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예.
또 때마침 이제 그 19일 날 노동신문하고 또 근로자 이제 북한의 대표적인
예.
그 잡지인데 공동 논설을 냈어요. 또 공동 논설 또 9개월 만에 나온 공동 논설이라고 하는데
예.
여기서로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그 논설의 주제가
네.
이민 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 이념을 더 높이 들고 나가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먼 앞날을 내다보더라도 민족 자존의 방식은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했다 이렇게
네.
그런 내용을 하고 있거든요. 요 세 가지 내용은 그 지난 1월 달에 북한이 8차 당대에서 내놓은 정책 노선입니다.
아,
결국 이제
예.
자강 노선인데 스스로 이게 나가자는 노선인데 이것을 이제 다시 이번 그 공동 논설에서 이제 강조한 것이죠.
네.
결국은 이제 그 미국 국가의 어떤 그 지금 이제 외교적으로는 좀 기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뭐 그런 상황에다가 코로나 19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경제적으로 지금 고립되어 있고 또
네.
북중 교역도 막혀 있고 뭐 이런 또 그러다 보니까 경제 상황이 좀 나빠지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북한이 자강 노선을 가지고 북한 주민들에게 이렇게 강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서 지금은 뭐 자력갱생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가장 현실적인 최선의 대책은 왁진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거든요. 그리고
네.
한국도 지금 계속 그래서 백신 접종을 순차적으로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인데 하지만 지금 걱정되는 게 북한에선 아직 백신 접종과 관련된 어떤 계획도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게 국제사회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진전이 없잖아요. 왜 그런
네,
거죠?
뭐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네. 이제 우리 정부도
네.
상황을 봐서 북한이 의사가 있으면은 이게 왁진 백신을
네.
북한에게 좀 의사했다고 했는데 북한이 아직 거기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답변이 없습니다.
예.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은 현재 그 세계보건기구 194개 국가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백신 왁진 접종이 시작되지 않는 나라가 북한을 포함해서 탄자니아, 아이티, 에리트레아, 부룬디 다섯 개 국가뿐입니다.
굉장히 적은
수네요. 또 원래 또 북한은 이제 올 5월까지 코로나19 이 왁진 국제 공동 구매 프로젝트 이게 이제 코백스 퍼실리티인데요. 이게 이제 저개발 국가에게 이 왁진을 이제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사실 그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개발 백신 199만의 회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중에 170만 회분을 제공받을 예정이었어요.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좀 변동이 생겼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이 좀 수급난이 하다 보니까 애초에 어떤 공급하고 계획이 좀 차질이 생겼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죠. 한국도. 또 북한이 지금 준비 부족 때문에 그 공급이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화이자 모더나 같은 경우 만약에 이게 북한에 들어갈 경우는 이건 초저온 상태에서 유통을 해야 되는데 북한이 어떤 냉동시설이 뭐 그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주더라도 북한이 이것을 좀 이렇게 보관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좀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큰 거는 북한이 이렇게 이 왁진 제공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사가 없으니까 그게 좀 가장 큰 원인인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앞서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194개 나라 가운데 5개 나라가 아직 접종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런 북한을 포함해서 이런 국가들에 대한 그 왁진 지원은 아무래도 좀 이게 올 내에는 좀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년에 가서야 좀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 이 백신 접종을 하고 싶어도 일단 북한 같은 경우는 기반 시설들이 부족한 문제가 있어서 더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백신을 최대한 수급할 수 있는 대로 해서 백신을 접종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좀 협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네, 북한에 좀 적극적으로 나와서 지원도 받고 그걸 계기로 해서 뭔가 좀 대화의 물꼬를 텄으면 합니다.
네, 남광교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1999년에 데뷔해서 큰 인기를 끌었던 R&B 남성 듀오 Fly to the Sky가 2002년에 발표한 히트곡입니다. Sea of Love 들어보시죠. 언제나 내 꿈엔 비가 내려 차가운 바람도 불고 있어 널 기다리는 내 삶의 끝 본 것만 같아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뉴스로 본 세상 매주 목요일에는 중국과 관련된 다양한 흥미진진한 소식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김지영 기자와 함께 중국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요즘 중국에서 가장 유행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탕핑입니다.
이게 뭔가요?
한자로는 누울 당자, 평평할 평자를 써서 당평인데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평평하게 누워있기라는 의미입니다. 그 속뜻은 열심히 노동을 해도 대가가 없는 중국 사회의 노동문화에서는 최선을 다해 눕는 게 현명하다입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는 게 차라리 낫다는 것인데요.
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탕핑족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 같은 풍조가 확산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중국 정부와 공산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 젊은이들이 좀 좌절감과 무력감에 빠져 있다는 걸 느껴주게 하는 그런 말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집 사지 말고 차 사지 말고 결혼하지 말고 아이 낳지 않고 소비하지 말자. 그리고 최저 생존 기준만 유지하자는 네. 겁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한 노력보다는 최소한의 물질적 자원으로 최대한의 정신적 자유를 누리겠다는 것이 탕핑족의 사상이자 철학인데요.
네.
무기력함도 느껴지고 자조와 반항의 색채가 묻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자, 근데 이 탕핑이라는 말이 어떻게 이렇게 좀 유행이 된 건가요?
유행하게 된 건 지난 4월이었는데요. 네. 중국의 한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탕핑이 바로 정의다라는 글이 올라와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 글을 쓴 건 20대 청년이었는데요. 자신이 2년간 안정적인 직장도 없는 상태에서 매달 200위안, 한국 돈으로는 3만 5천 원으로 생활할 수 있었던 비법을 공개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비법이 뭐였나요?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종일 집에서 매일 두 끼만 먹는 거고요. 네. 여가 활동을 하는데 네. 낚시나 산책처럼 돈이 안 드는 이런 활동을 했다고 하고요. 돈이 떨어지면은 알바를 했습니다.
네.
저장성의 영화 촬영소에 가서 단역 배우로 한번 출연한 뒤에 그 돈을 받으면은 또 몇 달간 같은 방식으로 살면서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그는 열심히 일해봤자 사회 시스템과 자본가의 노예가 되어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간 근무를 하면서 착취만 당하고 결국 남는 건 병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게 유행이 됐다는 건 결국 이런 글에 동감을 표하는 젊은이들이 많았다는 거 아닐까요?
네. 그의 글을 읽은 젊은이들 중에서는
네.
내가 누우면 자본이 절대 나를 착취할 수 없다. 사회가 험악하니 내가 먼저 누울게. 탕핑은 네. 중국 젊은이들의 비폭력, 비협조 운동이다. 이런 식으로 지지를 표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또 최근 중국이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세자녀 정책을 발표했잖아요.
네.
그때 또다시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서 탕핑 운동에 대한 이런 생각들에 불을 지폈습니다.
네.
자기 한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새 아이를 어떻게 키우냐는 것인데요. 또 거기에 더해서 한 장의 또 그림이 탕핑 현상을 더욱 두드러지게 했습니다.
이건 또 어떤 그림인가요?
낫이요.
네.
드러누운 부추를 자르지 못하는 그런 그림이었는데요.
네.
이 그림의 제목은 드러누운 부추는 베기 어렵다입니다. 이게 지금 탕핑 현상의 상징이 됐는데요.
네.
중국에서 부추는 주식시장의 개미 투자자, 그러니까는
네.
소액을 가진 개인 투자자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규모 투자자들의 어떤 주가 조작에서
네.
개미 투자자가 돈을 잃으면 기관이 부추 자르듯 수익을 다 가져간다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돈 있는 사람만 돈을 번다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에 공산당의 상징 중 하나인 낫이 부추를 자르는 도구라는 데서 착안해서 만들어진 그림입니다.
네.
탕핑주의를 외치는 젊은이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무릎 꿇기 싫고 일어설 수 없으니 드러누울 뿐이라는 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대혁명 시기 홍위병의 구호였던 저항에는 정당한 도리가 있다는 조반유리를 빗대서 탕평유리라는 말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보통 젊은이들 하면 꿈을 가지고 열심히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굉장히 지금 무기력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네.
중국 그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두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첫째로는 힘들고 팍팍한 현실에서 청년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지난해 중국 대졸자는 834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이 인력시장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중국의 성장 둔화로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통계를 보면요. 지난 2월 중국의 16세에서 24세 청년층 실업률이요. 13.1%를 기록해서 전체 구직자 평균 실업률 5.5%를 두 배 이상 웃돌았습니다.
네.
여기에 출신과 배경이 없으면 중국에서는 기회를 잡거나 출세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들이 뭐 당연한 이치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 가지 더 이유는 뭘까요?
중국 관료제의 부정부패 문제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경제 대국인데도 불구하고
네.
또 독보적인 부정부패 부정부패 규모를 자랑하는 국가죠.
네.
시진핑 국가주석의 부정부패 척결에도 불구하고 중국 핵심 고위층의 탈세액이 4천조 원, 중국 돈으로 22조 위안이나 넘다 보니까
너무하네요.
네, 이로 인한 젊은이들의 어떤 상실감과 자괴감이 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탕핑 현상을 일종의 사회저항운동 같은 걸로 생각해도 될까요?
일단 탕핑의 행동 원칙들을 살펴보면은 네. 나라의 장래에 협조하지 않기, 대국 굴기라는 국가의 비전에 무관심하기, 생존하기만 하기 이런 것들이 네. 있는데요. 이것을 반체제 성격의 운동으로는 좀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순히 국가에 협조를 안 하겠다는 것이고 중국 정부에 대한 원망감을 드러내지도 않고 있기 네. 때문이죠. 또 탕핑을 누가 선동하는 게 아니라 청년 세대들이 살기 힘든 상황에서 자연적으로 선택한 풍조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게 또 예산 일이 아니다라면서 중국 정부와 공산당 내부에서는 좀 우려를 하고 있다고요.
네, 지난 6월 4일 중국 민주화를 요구했던 천안문 사건 32주년 또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앞두고
네.
탕핑으로 인한 불복종 운동의 징후가 보이자 중국 당국은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탕핑이란 단어를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없도록 지정했고요.
네.
탕핑 토론방을 폐쇄했습니다. 관영 매체 남방일보는 지난달 20일에 탕핑은 수치, 정의는 어디 갔나라는 논평을 싣고 탕핑 현상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네.
사회적 압박 앞에서 젊은이들이 탕핑을 선택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해야 하며 부지런히 일해야만 꿈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네, 중국 당국도 이 현상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 어디에서나 능력에 따른 대우,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이거는 모든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겠죠. 젊은이들의 그런 목소리에 중국 사회가 더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자, 뉴스로 본 세상 오늘은 중국의 탕핑 현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지영 기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샹야오 传送一封简讯给你，我好想好想你。 想要立刻打通电话给你，我好想好想你。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중국어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요즘 같은 더위에는 잠들기도 너무 힘들죠. 오늘은 잠들기가 힘들어 어려워라는 표현 알려드릴게요. 류쉬헌난이라고 말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루 하면 들다, 가입하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들다 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제일 중요한 표현 쉬 하면 잠입니다. 헌난, 이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헌 하면 매우, 난 하면 어렵다는 뜻이죠. 자, 이런 단어 뜻들 잘 살펴보시고요. 그제 저희가 너무 덥다라는 표현 배웠죠. 쩐더 타일러러라는 표현도 함께 활용해서 너무 더워서 잠들기가 정말 힘들다는요. 쩐더 타일러러 루쉬 헌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샹야오 传送一封简讯给你我好想好想你 想要立刻打通电话给你我好想好想你 每天起床的第一件事情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7월 23일 금요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함경도는 낮 한때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삼지연 14도, 해산 19도, 강계 함흥 22도, 신의주 개성 사리원 원산 청진 24도, 평양 25도, 해주 26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27도, 함흥, 원산, 해산, 청진 32도, 해주 33도, 평양, 신의주, 강계, 개성, 사리원 34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고 먼 바다에서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0.5m로 일겠고 먼 바다에서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 및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 유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달보다 배럴당 4.6% 상승한 70.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배럴은 158.9리터에 해당합니다. 국제 금값은 4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4% 하락한 1803.4달러에 마감했습니다. 1트로이 온스는 31.1g에 해당합니다. 은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 은선물 7월물 가격은 온스당 25.2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646원입니다. 신지은의 생활중국어와 생활뉴스까지 함께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는 현재 일본 상황 정말로 좋지가 않습니다. 세계 국빈들도 이런 점을 좀 우려를 해서 20명이 넘지 않는 매우 적은 정상급 인사들만 일본을 방문할 것이다 이런 소식도 알려드렸는데요. 문제는 일본에 코로나가 너무 심하게 확산되고 있고 코로나 외에도 각종 문제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개막이 당장 코앞인 상황에서 결국 일본 당국이 막판에 올림픽을 취소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루에 5천 명이 훨씬 넘는 확진자가 나온다는데 검사 숫자가 많지 않은 상황인데도 그 정도라고 하니 실제 확진자들은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당장 내일이 개막인데 한국 국민들도 한국 선수들 보내놓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일단 올림픽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도저히 안 되겠어서 중단을 하느니 지금이라도 개막 전에 취소하는 게 낫다. 전 세계 수많은 네티즌들의 이런 의견이 오히려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당장 내일 개막식이 일단 진행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2008년에 데뷔해서 2018년에 공식 해체를 선언한 실력 있고 개성 강한 밴드 장기하와 얼굴들이 2011년에 발표했던 노래입니다. 그렇고 그런 사이 들으면서 오늘 순서는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